부동산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와 여당이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모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선 두려워할 만한 진짜 종부세를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인 여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 시한을 허약한 2년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킨 건 부당하고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책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이 국회에 출석했지만 폭행과 폭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죄할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방문 판매 사무실에서 연쇄 감염이 일어났고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생이 잇따라 확진되며 이들의 가족도 감염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 써달란 요구를 받은 손님이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정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양형 기준이 낮아서 존방망이 처벌이 될 거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야적장입니다. 2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배달음식과 택배 증가에 코로나19 상황까지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늘다 보니 불법 폐기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나흘 만에 또 나온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입니다.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당정청에선 사실상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분위기입니다. 투기성이 있다면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든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 겁니다. 특히 양도세와 관련해선 1년 안에 집을 파는 경우 80%로 올리자는 징벌적 과세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한 달 안에 집을 팔라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을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여당 회의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꺼내들겠다고 공개 예고한 칼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일지라도 갭투자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걸로도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후 집값 폭등에 입장을 재정비한 겁니다. 어제 열린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고위급 회동에선 취득세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주택자의 고가 부동산 매입 시 최대 15% 취득세를 매기는 영국 모델이나 2주택부터는 취득세를 12% 이상으로 하는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여권 내에서는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8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보유세와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든 조세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다주택자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걸로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여권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그만큼 부동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오늘 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 발언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최고의 민생과제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 뒤에 부동산 대책과 후속 입법을 촉구하면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나흘 만에 다시 나온 거죠?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긴급 보고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의지를 밝히는 배경엔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15주 만에 40%대로 들어서는 등 부동산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만큼 한 부처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당정청 회동에서 취득세와 관련해서 외국의 모델도 보고가 됐다고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정부 측에서 사례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에서 4%의 취득세에 더해서 2주택자에겐 12%, 3주택자에겐 15%의 취득세를 더 물린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이미 집이 있는데도 22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또 사면 최대 15%의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들까지 당정청 고위 회동에서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네, 끝으로요. 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예고했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네, 그 시기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서두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며칠 만에 졸속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이런 공감대가 여권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해찬 대표는 당과 충분히 상의해달라고 했고 청와대도 이런 뜻을 받아들인 걸로 전해집니다.
네, 청와대에서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이번에 손보기로 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정부 입장에선 아픈 대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다는 취지였지만 갭 투자를 늘리는 자충수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기 전에 막차를 타겠다는 겁니다.
임대사업 해도 세금 내도 남으니까 임대사업 하는 거야. 임대사업 하면은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낫잖아. 오르면은 또 이제 차익이 남기고.
우리나라 주택 임대사업자는 51만 명,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57만 채에 달합니다. 3년 동안 임대사업자는 두 배나 늘었습니다. 300채 넘게 가진 사람이 18명이나 되는데 무려 594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7년 파리 대책 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꺼낸 겁니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2011년 김 전 실장이 쓴 책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세제 혜택을 믿고 수십에서 수백 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진 겁니다. 이들의 묻지마 매수 때문에 집값이 껑충 뛰자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일부 혜택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혜택은 여전히 큽니다. 김수현 전 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매각을 할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적은 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JTBC 이희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결국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는 여전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런 의원들을 겨냥해서 한 달 안에 집을 팔라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 중 다주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엔 더불어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6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기획재정위에선 민주당 3명, 통합당 5명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두 상임위를 통틀어 위원 30%가 다주택자인 셈입니다. 다만 통합당의 경우 새로 상임위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11명 중 4명은 다른 상임위로 옮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를 비롯해 네 채를 신고한 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기재위에 배정됐다 옮겼지만 옮긴 곳이 또 국토위입니다. 박 의원은 JTBC에 실거주용으로 샀거나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투기가 아니라며 처분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몇 명이 됐든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로 떠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국토부와 기재부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 16명 중 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참여연대 측은 두 상임위와 부처에 이들 다주택자들을 향해 한 달 안에 나머지 주택을 팔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48시간 동안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택 매매를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사건을 맡을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바로 대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언론에 배포한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제목이고 대다수 의견 또는 공통된 의견이라며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대로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추 장관의 나머지 지시는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검찰총장을 지휘감독에서 뺀 건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지금 상황이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의견에 얼마나 많은 검사장들이 동의 또는 반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네, 바로 대검찰청을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대검이 공개한 회의 결과 그중에서도 특임검사 도입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전국의 검사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임검사를 도입하자는 건 윤 총장과 충돌해온 기존 수사팀을 허물고 새롭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와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특임검사 도입 얘기가 나왔을 때 법무부가 이미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던 지난 금요일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수사 주체를 바꾸는 수정 형태의 의견은 지시 이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일부가 위법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이미 반박해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근거는 대검의 최종 입장이 나온 뒤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그럼 윤석열 총장은 내일 입장을 표명합니까?
빠르면 내일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하다, 검찰 근간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위가 검찰 조직을 흔든다는 비판이 담긴 말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 출신의 원로들에게도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 총장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법무부는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에게 더 강력할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 또 한 번의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JTBC 신아람입니다.
부동산 대책부터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까지 7월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를 국회로 연결합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김태년입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두 번이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좀 있는데요.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네. 오늘 여당에서 나온 말이요.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금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까?
작년에 12.6 대책도 내놨고 이번에 6.17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후속 입법이 서둘러서 국회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20대가 이제 임기 종료로 인해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 두 대책 후속 입법보다는 더 강도가 센 그런 종부세법이 발의될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 정부와 저희 당에서 심도 있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양도세를 좀 질문할 텐데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80%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한 또 단순히 1년 미만에 대한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 전반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민주당을 보면요. 의원 4명 가운데 1명이 집을 여러 채 가진 걸로 나오거든요. 총선 때 1가구 1주택 서약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스스로 팔지 않는 이상 당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공천 신청을 할 때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만은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 기간과 관련해서는 또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단축시키는 방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기간까지 두시는 겁니까?
네, 글쎄요. 지금 이제 실태 파악 중에 있거든요.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님의 입장은 뭔가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임기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말은 그러면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말이요. 검찰의 중립성은 필요하지. 독립성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립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준사법기관이면서 행정기관인데 모든 권력기관은 다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독립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기관의 수장이 충돌한 지가 몇 개월째 됐습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여당의 원내대표님이니까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국민들은 이 충돌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취한 조치, 애초에 본인은 빠지고 부장회의가 지휘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대검의 부장들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관이 지휘를 한 건데 윤석열 총장이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장 관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요. 권한 내에서 그다음에 총장도 총장의 어떤 권한과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 질문을 드릴 텐데요.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15일 법정시한안의 출범이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들을 밟아서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할 생각인데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포츠계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오늘 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이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폭행한 적 없다, 사죄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경주시청팀 감독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팀 닥터도 말렸다고 했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바로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녹취 속 목소리는 적극적인 만류와는 거리가 멉니다. 고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죄 드릴 생각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죄를 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가해자로 지목받는 선배들의 태도도 비슷했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뭐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최 선수가 옮긴 팀에서도 고발을 말렸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해당 감독은 역시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숙현이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줬고
질의는 4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시로 특별조사단을 꾸린 문체부는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책임 있는 분들은 주요 정보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오늘 회의를 진행합니까? 누가 답변 좀 해보세요. 차관님이 하시겠어요?
팀 답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한 달에 열흘 넘게 맞았다. 견과류를 다신 안 먹겠다고 싹싹 빌었다. 또 문제의 팀 닥터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등등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측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은 어렵게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맞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동료들은 최 선수가 맞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는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부모에 대한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강목으로 폭행해 피멍 등 부상을 입어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팀 닥터의 성추행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팀 닥터는 의사 면허는 물론 물리치료사 면허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폭력이 원래 견뎌야 하는 건 줄 알았다는 선수들의 말.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었습니다. 한편 피해 선수 6명 진술을 확보한 통합당 최숙현 TF는 곧 최숙현 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또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유족 그리고 다른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상처를 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나한 기자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 핸드볼 은메달의 주역. 이모경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체육계 폭력 사건들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 동료의 증언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가 직접 본 적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네, 슈케니가 항상 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메모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가까운 사람은.
유족이나 다른 피해자보다도 감독 등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심리적 동요를 염려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가해자들이에요. 죄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살려놓고 봐야죠.
임 의원은 앞서 최숙현 선수 동료와의 통화에서 최 선수가 부산시청팀으로 옮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해 부산 쪽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의도와 달리 편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전문가 출신 의원이 가진 인식이라기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바이러스가 전국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특히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생 확진자가 늘었는데 이들의 가족으로 퍼지는 상황입니다.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3단계로 올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광주부터 먼저 연결합니다. 정진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나가 있는 거죠. 두 명의 아이가 확진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 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이 굳게 잠겨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원생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두 아이는 남매로 외할머니에게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할머니는 지역 감염의 매개지인 금양 오피스텔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집 원생과 가족, 보육교사 등 300여 명의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그나마 오늘은 확진자가 좀 덜 나온 거라면서요?
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 8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7명에 이어 오늘은 지금까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금양 오피스텔의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 여러 곳으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자만 1,100명이 넘어 확진자가 더 나올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광주시가 이동 동선을 속인 확진자를 고발 조치했죠?
네, 광주광역시는 오늘 광주 37번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A씨가 지난달 중순 대전에 방문 판매 업체를 찾은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또 금양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역학조사가 늦어져 추가 감염자가 늘어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대응 체계를 3단계로 올릴지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광주광역시는 현재 방역 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위험군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방역 대응 체계를 3단계로 올릴 방침인데요.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주 지역 상황을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있었는데요. JTBC 보도국 코로나 상황실에 윤재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어제 아이들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오늘은 그 아이들 가족으로도 번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어제 수도권에서도 초등학생 감염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들의 가족으로도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탄천초등학교에 다니던 1학년, 3학년 형제가 어제 확진됐는데 이 형제를 돌보던 할머니가 오늘 확진됐습니다. 아직 감염의 시작은 물론 형제와 할머니 둘 중 어디가 먼저 감염됐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려되는 건 학교입니다. 형제 중 동생이 증상이 있던 날에 학교를 갔는데 그날 등교생이 120명이 넘습니다. 일단 이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아직 잠복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묵현초등학교에서는 어제 3명째가 확진됐습니다. 아직 추가 확진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의 전파는 확인되지 않은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와서 당국이 모니터링을 끝낸 학교와 유치원이 18곳입니다. 정부 발표로는 이곳 모두에서 교내 전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중인 곳 중에 교내 전파가 의심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3명이 확진된 대전의 촌동초등학교입니다. 확진된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서 교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 가족 간 전파를 통해서 가족 내에 이런 어린이들과 또 고령층으로의 전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네,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또 다른 감염 사례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의료용품 판매업체를 통한 감염이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군포시에 있는 업체인데요. 닷새 동안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물건을 파는 곳인데 마스크를 하지 않다가 감염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개인병원에서는 나흘 전에 한 직원이 확진된 뒤 환자와 가족 등으로 바이러스가 퍼져서 오늘 10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주의 코로나 상황을 분석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는 늘었지만 해외 유입 환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거리 두기를 강화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산발적인 감염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JTBC 보도국 코로나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커피 가게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를 받은 손님이 침을 뱉고 욕설까지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정부가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남성 두 명이 커피 가게로 들어옵니다. 주문을 한 뒤 직원이 무언가를 말하자 밖을 가리킵니다. 다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고 나가버립니다. 마스크가 차 있다고 해 가져와달라고 부탁했더니 욕을 하며 침을 뱉었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에 침을 탁 내장관하게 탁 뱉고 가시길래 제가 저기요 침을 왜 뱉으세요 이러니까 막 욕설을 먹었어요.
당시 매장에 있었던 직원들이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많이 무서웠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네가 까라지나 해가 X놈아!
지난 5월 21일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벌써 100여 명이 거부해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중 56명은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도 저질렀습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에서 안 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마스크 안 써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7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수사에 강력팀을 투입한 경찰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서울 고덕동에서 차선을 바꾸던 구급차가 택시와 부딪힙니다.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택시기사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구급차를 막아선 것인지 보는 겁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청원 등을 통해 거론되는 형사법 위반 혐의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 일단 경찰은 구급차 기사와 유족들을 불러 사전조사를 마치고 사망 당시 의료진에게도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사와 유족들을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이걸 노린 신종 갭투자 사기까지 나왔습니다. 집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곳의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다음에 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김영곤 씨. 전세 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말 집주인에게 집을 팔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윤모 씨로 알려진 새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가 2월 중순이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새로 바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알아봤더니 제 전세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성사가 됐더라고요.
알고 보니 새 집주인 윤 씨는 옛 집주인에게 오히려 500만 원을 받고 집을 샀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옛 집주인의 상황을 파고들어 오히려 500만 원을 받아낸 것입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시흥에 또 있습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엔 가족만 가고 피해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원래 집을 지키면서 졸지에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만큼의 보증금만큼에 대한 비용을 더 받아서 그 이자는 제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일부 가족만 지금 현재는 이사를 가게 된 상황입니다.
두 건의 매매는 같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는 자신들도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 윤 씨는 경북 경산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윤 씨는 이처럼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최근 1년 사이 26건이나 했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윤 씨를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윤 씨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아동의 성을 착취해서 만든 영상물로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의 법정엔 세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미국으로 보내는 걸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결정을 놓고 여론은 싸늘합니다. 오효정, 이도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국제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받게 하자는 주장엔 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화는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행사할 사안이라고 봤고 손 씨를 한국에 두고 남은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여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아들 송환을 반대해온 손 씨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죄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JTBC 오회정입니다.
고작 징역 1년 6개월로 끝나는가 분노하는 여론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손정우의 범행에 최대 징역 10년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결혼에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게 손정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범죄는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이지만 그 죄값은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에야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 중입니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제2, 제3의 손정우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손정우의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할 전망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안산의 유치원에서 벌어진 집단 식중독으로 아직도 피해 아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진행된 위생점검에선 이 유치원이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엉터리 검사였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은 사태가 벌어지기 한 달 전 위생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 항목 57개 가운데 부적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은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표엔 보존식이 제대로 관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엉터리 위생검사라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저희 경찰 쪽에도 저희가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서류만 작성하고 금방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조사 좀 부탁드린다고 부탁을 해놨거든요.
현장에서는 애초에 위생검사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 같은 것도 있고 성남에 전화등에 떴어. 그러면 이제 조금씩 긴장하면서 준비하죠. 그러니까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보건당국은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파티를 즐겨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려도 해가 없다고 주장해서 이걸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호숫가에서 젊은이들이 한데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줄잡아 수백 명에 이릅니다. 마스크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휴 직전 주지사의 호소는 무색해졌습니다.
Take it easy this year. Avoid a crowded sandbar.
중서부 미주주의 호수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두 달 전 현충일 연휴 때 파티 인파가 몰려 무리를 빚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려도 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ested almost 40 million people. By so doing, we show cases. 99% of which are totally harmless.
방역 수칙을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에도 근거는 따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위 보건 당국자도 더는 감싸지 않았습니다.
Totally support the CDC and the information that they're putting out with respect to this pandemic.
시애틀에선 워싱턴 대 학생 120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미국의 전체 확진자 수는 이제 30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검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트윗으로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비교적 숨을 쉬기가 쉬운 덴탈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이 덴탈 마스크로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침방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이 공기로도 전파가 된다는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지금의 방역수칙을 많이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자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공기 중 작은 입자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확진자 옆에서 숨만 쉬어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현재 2m인 거리두기 기준은 훨씬 길어져야 합니다. 마스크도 덴탈 마스크가 아닌 차단력이 뛰어난 보건용 마스크만 감염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보건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핵 감염의 경로를 보면 작은 침방울이 날아가 수분이 마른 공기 중의 바이러스 덩어리, 이른바 비말핵 상태로 남아 주위를 감염시킵니다.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해당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작은 조각 안에 바이러스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정교한 실험을 계속하면 되겠죠.
한편 보건당국은 현재 국내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확인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대구, 경북 집단 감염 등 초기에 유행한 S그룹이나 V그룹보다 훨씬 전파 속도가 빠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도 함께 빨라져야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19에 물난리까지 더해져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규슈 지방에선 사흘째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5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들이 피난소로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버스와 전봇대가 나뒹굴고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들은 50명이 넘습니다. 사흘째 폭우가 쏟아진 일본 구마모토 현입니다. 이런 비는 오는 8일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재민들이 몰린 피난소엔 탁구장 칸막이가 동원됐습니다. 물난리를 피해 이곳에 도착한 이재민들의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입니다. 집이 물에 잠기면서 가뜩이나 정신없는 처지지만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더 큰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밀폐시설을 피해 옥외로 나가거나 좁은 차량 안으로 몸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구마모토현을 비롯해 큐슈 지역 3개 현에서 사흘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난 지시를 받은 대상은 25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 도쿄에선 닷새 연속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100명 넘게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선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란 주장 사실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다음은 외국인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보니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온라인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이것도 지금 널리 퍼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는데요. 외국인 또는 콕 집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까지 뽑게 되는 법이다. 이거 통과를 막아야 한다. 이 글을 퍼뜨려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글이 많이 퍼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 차별금지 사유로 국적이 있죠. 이걸 확대 해석해서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투표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이거는 아예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지닌다. 법률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국민이고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재외국민도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황색입니다. 지방선거인데요.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후에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 이건 선거법 개정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 때문이었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는 주민으로서 참여 자격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갑자기 외국인들이 없던 투표권을 가질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고 아예 개헌까지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관련된 판단이 이미 있습니다. 참정권과 같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에 대한 평등권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비슷한 주장도 지금 뒤섞여서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의 뭐 불법 체류나 밀입국이 합법화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외국인의 거주 이동의 자유 역시 이 합리적 수준에서 법에 제한을 받는 게 맞고
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뭐 여권, 비자 필요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제한은 국제법으로도 당연한 겁니다. 거주 이동의 자유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라야 보장한다. 우리도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내용입니다. 차별 금지하는 것과 밀입국 또 불법 체류를 허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네. 지금이랑 다르게 뭐 인원이나 기간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역시 차별금지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는요, 뭐 외국인 취업자 수나 조건을 규제하는 외국인 고용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이런 구별은 근거 없는 비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행 외국인 고용법의 목적, 즉 내국인 보호 등을 위해선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가 적절한 선에서 법률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국민과 외국인을 아무 구별 없이 대우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건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쓰레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2년 전부터 중국에 쓰레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됐고 또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쓰레기가 더 많아졌는데요. 몰래 버리고 잘못 버리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야적장입니다. 방치해 둔 쓰레기가 작은 산처럼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폐기하겠다며 돈만 받고 그대로 방치해버린 겁니다.
여기 쌓여있는 폐기물만 해도 2만여 톤에 달하는데요. 제가 딛고 서 있는 이 지대 자체에도 토사에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들 위로는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어 이 야적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허용 폐기물 처리량은 540톤. 하지만 2년간 15억 원을 받고 처리량의 40배나 되는 쓰레기를 받아 방치해 경찰과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폐기업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예.
그거 쓰레기가 쌓여 있는 줄 알 테겠나?
뭐 드릴 같은 걸로 깨트리는지 드럭드럭 소리도 나고.
경기도 포천시 도로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선별해 모아뒀는데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를 고물상처럼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막혀 있으니까
예예.
차가 안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다 불리에 나락팀 거기 다 싫은 막으면 되는 거 가방을 전부 담아놨잖아.
포천의 한 공장 옆 야산인데요. 1,500톤의 쓰레기가 불법 투기됐던 곳입니다. 이곳을 가득 메웠던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도 처리를 하지 않아 결국엔 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대신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나마 중간 정도 높이 좀 쌓였으니까.
아, 여기 전체가요?
네, 전체가.
넓다, 넓다. 한 두 달 치운 것 같은데요?
건물 행위자들이 예. 남의 이제 신분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장 가동 자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폐기물을 예. 이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방치를 시킨 상황이에요.
지난 2018년 중국이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 이후 쓰레기 수출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엔 불법 폐기물 문제가 도드라졌습니다. 재활용 단가는 떨어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늘어나다 보니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이는 음식 배달과 택배 급증으로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늘고 있는 요즘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달에 뭐 한 두 번, 세 번 정도였다면 지금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예, 그렇게 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요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아무래도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한 골목입니다. 주택가의 쓰레기는 이처럼 종이나 플라스틱, 그다음에 비닐이 뒤섞여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물이 그대로 있어 오염도가 심할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런 친구류 같은 경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경고 스티커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버리지 말라고 경고 현수막이 붙은 자리에 버젓이 쓰레기들이 버려지기도 합니다. 포장을 줄이겠다던 대형마트에선 잠잠한가 싶더니 어느새 재포장 문제가 또 문제점으로 재점화 중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의 활성화도 쓰레기 증가와 관련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올해 1-4분기에만 지역마다 10에서 29%까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종이 쓰레기가 각각 20%, 10%씩 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 수도권 매립지는 오는 2025년이면 사용기한이 끝납니다. 또 다른 매립지를 찾느라 지자체들마다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하는 길만이 근본적인 방안일 겁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